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적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대가시 주만 의지해
3부에 나오신 모든 지체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한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이 이 시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행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통치하시네.
주께 경배해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반 얻게 되리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나누겠습니다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치열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으로 인해 많이 지치고 그리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을 사역들로 인해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온전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순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 오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한 영에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에 주님 세상 가운데 흘러지며 아버지 어느 땅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 한 분 붙들고 나옵니다. 예, 마음의 예배들을 원합니다. 순전한 예배들을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그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잘 알고 계십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평범한 사역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지금의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도시가 철학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도시마다 교회를 늘 세웠는데 그 지역에서는 교회를 세운 것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많은 뭐 학자들이 물론 이것을 바울의 어떤 실패라고 딱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참 고전했었던, 바울이 많이 어려웠었던 그런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그게 어디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냐면 이제 그 아테네에서 참 힘든 마음으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오게 돼요. 그 다음에 그때의 바울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그 아덴에서의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그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환상을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에 있었던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마음이 엄청 어렵고 그 성경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던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도착했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직접적인 위로를 했다면 힘이 났겠죠. 거기서 실제 바울이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 도시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이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나누는데 2차 여행 마지막 때였습니다. 전도 여행 2차 때 마지막. 고린도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경험하게 한 곳이었고 복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한 곳이었어요.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상 숭배자들이 회개하고 음행하던 자들이 깨끗해지고 중독자들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 어떤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가 특별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의 시간을 고린도 교회에 머물다가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때 에베소에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사랑하는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연달아 들어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개바파, 나는 그리스토파. 교회가 막 나눠져가지고 싸우고 자신이 그토록 하나 되는 것을 강조했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던 상황.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실제로 싸워서 그것을 뭐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그럴 능력이 없다 보니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랑해도 모자랄 이들이 서로를 막 고소하고 속이고 뺏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성찬식은 어땠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 부분 가지고도 제가 설교를 한번 하고 싶은데, 부자들은 먼저 와요.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건데, 공동 식사를 하는 건데, 부자들은 일찍 오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근데 일찍 와서 이제 늦게 퇴근하는 가난한 사람들 좀 기다려서 같이 먹는 어떤 그런 여유랄까?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먼저 와서 거기는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취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다 마치고 왔을 때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이 사치의 자리로, 기득권들의 잔치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단들이 또 들어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하고, 그렇게 복음의 핵심이 흔들리고 있었던 때에 거기에 정말 악행이 극에 달한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준비되어 있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 계모, 즉 계모와 동거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주석을 좀 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이제 그랬을 확률보다는 훨씬 높은 확률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제 새엄마겠죠? 그 여자와 동거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내용 자체만으로도 입에 좀 담기가 뭐 할 정도로 민망하죠. 충격적인데, 사실 바울이 더 경악한 부분이 따로 있었어요. 내용도 충격적이긴 한데, 바울이 진짜 경악했던 건 교회 공동체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며 키운 그 영적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도리어 세상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슬픔, 분노, 안타까움, 절망,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다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분열, 다툼, 소송, 타락, 그리고 하다하다 근친상간까지. 이건 뭐 그냥 타락의 행진.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여기서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경악할 만한 일들이 남의 얘기로만 혹시 들리십니까? 아우, 이거 2000년 전에는 이거 뭐 살벌했구만. 뭐 이렇게 혹시 생각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이거보다 더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더한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성적인 타락이 일상이 됐잖아요. 일상. 클릭 한 번으로 온갖 더러운 사이트들의 접근이 아무나 가능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 질서가 무너지고,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순결의 가치를 말하면 뭔가 좀 촌스럽고 구시대적이라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보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는 어떤 내용들로 넘쳐납니까? 뭐 드라마와 영화는 괜찮나요? 오래돼서 뭐, 그리고 저는 그런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대학가의 뭐 MT, 동아리 문화, 직장의 회식 문화는 또 뭐 괜찮습니까? 지금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보다 나을 게 없잖아요. 그나마 2000년 전 이 고린도 사람들은 신전에나 가야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늘 그보다 더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늦게 와가지고 핸드폰을 두고 못 와서 이렇게 덥는데 쓸 일이 생겼네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다시 당시의 바울의 심경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죠. 고린도 교회로부터 전해진 이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놀란 것을 넘어 분노했습니다. 물론 이 분노 뒤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했었고, 게다가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미 이전에 편지를 한번 썼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경고를 이전에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그 1차 편지가 언제였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바울의 경고가 완전히 무시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울의 마음을 찢어놓은 결정적 이유가 됐어요. 단순히 한두 가지의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던 모든 악행들이 그렇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근친상관의 범죄, 그 결과는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뭐 제가 직접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죄예요. 협상의 여지가 없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끝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다른 곳도 아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도 아닌 성도들이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바울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진짜 분노한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던 교회 공동체의 태도, 반응 때문이었다고.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그 상황,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애통해하기는커녕 묵인하고 방관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관용을 자랑했대요.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태도를 영적 성숙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 교회야. 우리는 은혜를 아는 교회지.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교회야.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관용과 사랑으로 여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죄에 대한 무감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죄를 미워해야 할 때 죄를 용납하고, 눈물로 권면해야 할 때 박수로 격려하고, 회개로 인도해야 할 때 현상 유지를 도와주는 꼴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죄 자체도 문제이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무감각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 무감각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왜 사람들은 죄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는 걸까? 첫 번째는 환경적 핑계 때문입니다. 환경적 핑계. 여긴 고린도야. 나 고린도 사람이잖아. 여러분, 이게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말이었어요. 야, 쟤 고린도 사람이, 아,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 당시에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들이 만나는 곳 때문에 성적 타락이 극심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 신전과 여러 종교들이 난무했었고 그중 단연 으뜸은 아프로디테,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정말 크게 있었는데 이곳에는 낮에는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밤에는 다 시내로 내려와서 온갖 더러운 음행들을 일삼는 그런 더러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야, 여기가 원래 이런 곳인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여기까지 와놓고 여기에 있으면서 환경이 죄를 합리화하는 핑계거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어떤 그 지역 비하로 혹시나 들리실까봐 그런 건 아닌데, 아, 여기 이태원이잖아. 여기 홍대고 성수동이잖아. 또 요즘 더 핫한 데 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어디 해야 돼요? 제가 여기밖에 몰라가지고. 또 어디 있나요? 어디 뭐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어때요 여러분? 우린 좀 다릅니까? 우리도 때에 따라서 이런 똑같은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요즘 시대가 다 그런데 뭐. 다들 그렇게 살던데 뭐 어때? 라는 식의 변명을 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시대에 살고 있던 고린도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환경이 죄의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까? 시대가 타락했다고 우리가 함께 타락해도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의 기준도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점점 더 죄에 둔감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충격적이었던 것들이,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은 것들이 이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동조압력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동조압력.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두려워서 옳지 않다고 알면서도 다수를 따라가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 이게 동조압력이래요. 술자리에서 많이 벌어지죠.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과 핑계가 사람한테는 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 중학교 때 제가 반장이었고, 맞죠? 했었던 적 있나요? 맞아요? 어. 반장이었고 왕따라는 친구, 이름이 왕따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때는 왕따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왕따였습니다, 그 친구가. 근데 제가 반장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조회 때, 종례 때마다 기도를 했다니까요. 지금은 그럴 수 없는데 그때는 그게 됐어요. 그 선생님, 담임선생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목사님 아들인 걸 알고, 또 반장도 됐고 했으니까 네가 조회 시간, 종례 시간에 기도를 해라. 저희 반은 제 기도로 시작하고 제 기도로 집에 가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에 이제 왕따를 당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원래 같으면 그러지 마. 뭐 이렇게 주도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모든 조건이 다 그렇잖아요. 그럴 용기나 자신이 없었으면 가만히라도 있었어야죠. 지금 생각하면 딱 동조 압력. 같이 괴롭혔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언제 생각나냐면, 물론 하나님한테 제가 회개도 많이 했죠. 많이 하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격적인 뭐랄까, 마음의 상처로는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종류의 주제를 가진 설교를 할 때마다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로.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특히 이런 주제에 설교할 때는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처로는 안 없어져요. 그 부끄러움이란 상처로 나눠서 줍니다. 이러고 싶으세요, 여러분? 제가 먼저 했으니까 여러분은 하지 마십시오. 누굴 괴롭히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동조 압력에 의한 어떤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이렇게 평생가는 상처와 부끄러움을 남을 수 있다니까요. 죄에 대한 무감각을 유발하는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의 오용입니다. 말씀의 오용. 하다하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인용한지 아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이유는 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때에 따라서 그렇게 들리기도 하죠. 근데 정말 어이없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를 굉장히 똑똑하고 또 많이 아는 사람으로 여겼을 테지만 이건 정말 수준 낮은 궤변 중에 궤변 아니에요? 효도하기 위해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댔다.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 은행을 털었다. 취하지 말라 했으니 취하기 전까지는 마셔야겠다. 뭐 이런 수준 아닙니까? 처참한?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랬다니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떳떳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편의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예 모르면 죄 짓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알면 아는 만큼 많이 스스로 안다고 착각하는 정도에 따라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편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어떻습니까? 은혜. 그 어떤 죄와 허물이라도 다 덮을 수 있을 것 같은 기적의 단어 아닙니까, 이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히 은혜하면 웬만한 건 다 되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그런 겁니까? 은혜는 값싼 면죄부가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우대권 같은 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치르신 엄청난 대가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는 죄에 대한 방패가 아닙니다. 은혜는 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용인하거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덮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은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죠. 판단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을 들고 와서 아무것도 지적하면 안 되겠네요 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문맥을 살피면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위선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지 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의로운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신 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눈감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황윤리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상황에 따라 바뀝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시대에 따라 바뀌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함께 서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근친상간이 죄였다면 지금도 죄고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음행이 죄였다면 지금도 죄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모든 우리의 행위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애쓰는 모습과 똑같아요. 상황에 맞춰 말씀을 해석하는 것,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 했던 어리석은 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입니다. 말씀의 오용, 말씀의 자의적 해석, 무서운 죄입니다. 마지막, 죄에 대한 무감각을 유발하는 원인은 잘못된 사랑관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무원칙한 이 포용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은 멸망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죠. 울더라도, 그 사람이 아파하더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집에 이렇게 있는데 뭐 자녀, 조그마한 자녀가 막 배를 막 급하게 눌러요. 문을 여니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내 자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울어요. 근데 왜 울어?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배고프대. 배고프다고 이렇게 울 수 있을까? 애들은 울 수 있더라고요. 막 배고프다고 막 손에 먹을 것을 쥐어 달라는 거예요. 막 얘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렇게 막 울까?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급하게 음식을 어떻게 막 갖고 와가지고 손에 쥐어주려고 하는가 손을 보니까 더러운 거예요. 막 손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뭘 만지고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손이 너무 더러워요. 근데 거기 얘가 지금 먹고 싶다고 하니까 울고불고 하니까 그 손에다 먹을 것을 쥐어주는 엄마 아빠가 있겠습니까? 그거 쥐어지면 엄마 아빠 아니죠. 얘가 지금 배고파서 막 울더라도 손을 씻지 않겠다고 막 울며 불며 때를 쓰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씻겨야 되고 손을 씻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픈 말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충고도 하는 거예요. 단, 사랑의 책망과 그냥 비판의 차이를 알고 해야죠. 사랑의 책망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비판은 자신의 우월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상대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건지 그게 판단하기 힘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목사님에게 가십시오. 다른 사람 말고 목사님한테 가세요. 왜냐하면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뭐가 나아서가 아니라 솔직히 친구나 선배나 후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쓴소리하면 은근히 이게 네가 뭔데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직업상 쓴소리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 들으면 좀 덜 아파요. 그럴 때 이용하라고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 사랑과는 잠언 27장 5, 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여러분 주변에는 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뭘 해도 그래 괜찮아 이해해 라고 말하는 사람. 두 번째는 가끔 야 그건 아니지 쓴소리도 하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더 편하죠. 저도 그래요. 내 기분 상하게 하지도 않고 내 자존심 건드리지도 않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니까. 하지만 말씀에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의 달콤함보다도 진짜 친구의 아픈 충고가 낫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저희 아내는 항상 은혜 받았다, 좋았다, 당신 멋져,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좋죠. 항상 저희 어머니는 연목사 그게 설교야? 어? 설교야 왜 이렇게 길어? 어? 설교 너 그 설 이런 제가 엄마 방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도 어머니 방에는 안 들어갈 겁니다. 저도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이 절벽으로 걸어가도 야 뭐 네 인생인데 뭐 어때? 그래서 가 뭐 갈래 말래 막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은 야 거기 절벽이야 미쳤어? 가면 안 돼. 그렇게 소리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인가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박수 쳐주는 친구입니까? 아니면 붙잡아주는 친구입니까? 뭐든지 이해한다고 말하고 뭐든지 공감해주는 사람보다 가끔은 쓴소리도 하고 아픈 말도 하는 사람을 오히려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통칭해서 말하는 게 어설픈 교회 오빠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쓴소리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하는 원인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 어떤 때보다 어떤 것보다 민감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죠. 막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막 까칠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죄에 대한 민감함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보시면 압니다. 에스라 9장의 내용인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곳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숨쉴 틈이 생기니까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어땠을까요? 에스라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다른 표현 할 거 없죠. 절망 그 자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소식에 에스라가 절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다음 4절인데요.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여러분, 에스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라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 10장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나오거든요. 스가냐라는 사람입니다. 스가냐. 우리 10장 1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절망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함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이때 스가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좀 긴데요.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조 압력을 겪고 상황 윤리에 빠져서 왜곡된 사랑 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장 12절입니다. 조금 더 특별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와,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 그 설교의 은혜, 설교 복을 받아가지고 설교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설교를 제가 오늘 뭐 한 새벽까지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잠이 확 깨는 거예요. 전율이 확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민감함이 공동체 전체의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이 장면이 너무 전율이 되더라고요. 죄에 대해 민감한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광경.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가슴에 새기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불의한 시대, 순결한 정의. 다니엘의 이야기인데 죄에 무감각한 불의한 시대에서도 순결한 정의를 지닌 죄에 대해 민감함을 잃지 않은 사람이 결국은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떤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죄를 짓는 일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민감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영적 무감각증, 영적 무통증에 걸린 채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 이런 위험한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죄에 대한 건강한 균형을 되찾아야 되겠죠? 죄를 보며 아파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동성끼리만 아주 옆에 계신 분의 옆구리를 빠르게 한번 찔러보세요. 지금 빠르게 찔러보세요. 동성끼리만.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죄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 민감하십니까? 시작. 나 민감하지 않은데? 그럼 계속 막 찔러보세요.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통안이 여긴다는 건 슬피 운다는 뜻인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두 종류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감의 눈물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아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게 필요해요. 이건 사랑의 공동체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짐을 져주고 함께 슬퍼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눈물입니다. 이 두 번째 눈물은 바로 죄를 미워하는 눈물이에요. 죄로 인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흘리는 눈물. 한 영혼이 멸망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에 흘리는 눈물.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 두 번째 눈물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 남자의 죄를 보고 울지 않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아픈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이 두 번째 눈물이 있습니까? 서로의 죄를 보고 함께 아파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나요? 만약 우리가 서로의 아픔에는 공감하지만 서로의 죄에는 무감각하다면 지금 이곳은 세상의 동호회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위로받는 곳이 아니라 함께 거룩해져가는 곳이죠. 권면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온유하게.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더 중요한 거,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를 권면하기 전에는 먼저 내 자신의 죄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내 눈에 들보부터 빼야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권면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1절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나 해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뜻깊은 이야기냐면, 고린도 교회의 주축 멤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야, 그런 죄는 이방인도 짓지 않는 죄야라고 말해요. 정체성에 관한 선언인 거죠. 이방인들도 그러한 죄는 짓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근본적으로는 이방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근본적으로 죄인이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기준을 가졌고 새로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왜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려고 할까? 왜 계속해서 죄에 대해 무감각한 채로 살려고 할까?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경건하게 사는 것, 불의한 시대에서도 순결한 정의를 지켜내는 것 어렵죠.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행실을 죽이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우린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은 채 살아가는 자체를 성화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높은 기준으로 살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데, 맞죠? 연약한 인간이 맞죠?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이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해 무감각해도 된다는 뜻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 그 결단,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일요일에 한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돌이켜야 돼요.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며 성령님의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죄인은 타협하지 않되 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되 서로의 죄에 대해서는 함께 아파하는 것에 더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래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이고 한 지체가 거룩해지면 온몸이 영광받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탄식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 어둠을 몰아내면 그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능력이 주어졌으니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내손교회를 통해 이 땅에 참된 부흥을 이루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순결한 정의를 지켜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어두운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서신 주 나를 이끄시오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바리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거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품어야 할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서도 순결한 정의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여전히 살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여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주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모든 죄악의 싸움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불의한 시대 가운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영혼의 영적 민감함으로 인해 열방이 변화되며 민족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귀한 말씀을 읽고 깨달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온전하신 계획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연약한 근감하고 하나님 무감각한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통한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귀한 말씀에 회개하며 주의 말씀 전해 나오는 거룩한 주의 끝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압니다. 각자의 환경과 형편이 다르고 하나님 또 아픔과 고난을 느끼는 마음도 상대적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 그것이 상황의 합리화 때문에 환경의 핑계 그런 것들로 무감각해지지 않고 저희들이 머물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 누구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한 시대 가운데 순결한 정의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